나사렛으로 내려가는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Remembering Jesus in a post-temple community.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진 교회, AD 80년, 90년 세상입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이 써졌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ing Jesus. 그러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성탄 이후에 남는 질문. 성탄절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의 놀라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노래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 에피스코팔은 분명했고 외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요. 기적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예언의 폭발도 없습니다. 그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해 가더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성탄절 이야기 다음에 더 갖다 놓았냐 이거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본문이 없다면 성탄절은 훨씬 더 화려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12살짜리를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가지고 사람 북적이는데 12살을 애 잃어버렸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잔치 지키다가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에서 내려가면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3일 후에 그 애가 성전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작가가 뭐 글을 쓰고 동화를 쓰든 드라마를 쓰든 이거는 이런 스토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은 읽는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뭐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길에서 잃어버렸냐, 가족이 막 난리법석을 쳤냐, 거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포인트는 예수님이 성전에 있더라는 것이고 성전에 있으면서도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더라는 것, 듣기도 하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얘기했더라. 이걸 이제 딱 선한 거예요. 아니 성탄절 이후에 이게 왜 필요합니까? 누가복음은 8, 90년대에 썼고 예수님은 12살이니까 AD 10년? 그러니까 거의 70년 전 이야기를 회상해서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만 전해주면 우리한테 아무 감동이 없죠. 누가복음은 우리한테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성탄절이라는 사건은 끝났지만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 자리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씨앗이에요. 이해한다는 말은 시간 속에서 그 씨앗이 자라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성탄절이죠? 그 의미를 배우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 대신 동정녀 탄생 같은 기적 대신 어린아이 예수가 자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는 배워야 하고 자라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데 아까 예수님께서 길 잃었다가 부모님이 찾아온 곳은 성전이라고 했죠? 굉장히 뜻밖입니다. 무대는 이제 성전인데 나사렛 촌 동네의 한 가족이, 즉 예수님과 예수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죠. 또 다른 형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37, 38절 거기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선지자께서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속,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the end time, 종말의 위로와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이런 예언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거룩한 곳으로 묘사된 문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사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물, 무엇을 갖다 바쳤다는 등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 의식,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46절, 47절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고 듣고 묻는 대화가 있고 말씀에 대한 토론만 있습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어린 예수는 제단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선생님들 사이에 묻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쓰신 분은 굉장히 중요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전은 제사의 장소라기보다 말씀이 말씀이 로고스죠.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로고스가 형성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이 글은 AD 80, 90년대에 써져 있어요. 예수님은 AD 10년에 지금 있습니다. 70년, 8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대한 기억을 어떤 식으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carry over,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줘야 됩니까?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는지 아느냐라고 엄마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길 잃은 예수님 보고 꾸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린 예수의 대답은 맹랑합니다. 예, 내가 내 아버지의 일 안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여기서 아까 말하는 네 아버지는 요셉인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을 쓰신 분의 의도이고 패턴이에요. 부모도 이해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 못하는 것.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처음 나와요. 내가 죽을 거다. 죽고 나서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패턴을 군데군데 숨겨놓은 거예요.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 믿는 거. 이해하지 못한 거. 안 믿는다 말하지 마십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기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게.
그 기억을 마리아가 제일 잘 담아두고 있어요.
그렇지. 예, 그게 나옵니다. 예. 예, 예.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마음에 품은 것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기억이라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셨을 때도 마음에 두니라. 그래요.
그래, 마음에 두니라. 그게 계속 나와요. 이때까지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뭐 섭리고 그런 게 했겠지라고 그냥 해석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지. 그러나 해석하기 발달한 이 시대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나중 사람들이 그때 이런 일이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될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해하는 것하고 기억하는 것은 같지 않아요. 이해는 지금 당장 되는 것이지만 기억은 나중에 그 의미를 득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도 훗날 너희를 설명하는 기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늘 적극적인 깨달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의 피로 앤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아하 모먼트라는 그 단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아하는 아 이제 보니까 그걸 알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너무나 그런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걸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 기억이 나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왜 기적이 사라졌는가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의 내용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이 본문에는 기적이 없을까요? 누가복음 1, 2장 그 안에는 이미 기적이 넘쳐났어요. 기적 과잉입니다. 천사가 방문했죠. 동정녀가 잉태했죠. 의도적으로 이런 기적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교회, 그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정녀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천사 찬송 이야기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능력이고 질문을 하는, 오늘 예수님 질문하죠. 질문을 하는 신앙인이고 아하 모먼트, 아 무릎을 치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견디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 못 깨달아도 우리는 참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님 대답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것 혹은 내 아버지의 affair,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 거기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해요. 성전이 옛날에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집으로 여겼다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51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려가사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자기 집으로 내려가 버려요. 오늘의 메시지는 오늘의 본문은 성전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뭔가 거창한 일이 벌어지도록 성전에 뭔가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사렛 같은 주변부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목적지가 아니라 질문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어디 시점에서 누가복음을 쓰고 읽고 하는 AD 8, 90년의 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미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성전이니 율법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의 실제의 삶이 있는 곳, 실제의 삶이 있는 나사렛으로 내려와야 되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실제의 삶이 있는 AD 80년, 90년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나사렛으로 내려가시는 메시아. 원래 나사렛은 촌동네라고 우리들끼리도 비웃잖아요. 예, 중심이 아닙니다. 주변부입니다. 주목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일상의 삶이 있는 곳. 그것이 나사렛입니다. 메시아는 나사렛으로 내려가신다. 그러면 저 누가 복음을 쓴 사람 좀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성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멸시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성전에서 나사렛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종말은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종말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그게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란한 종말이 아니고 고요한 조용한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그 기억의 순간을 떠올리고 아하 모먼트를 거쳐야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드러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어른들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혹은 기억을 간직할 줄 아는 자일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라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크리스마스의 징조와 같은 놀랍고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남겨져 있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잊어버릴까봐 이 누가복음을 주시고 2장 39절에서 52절을 주셔서 기억을 끄집어내어 왜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공동체이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해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은즉 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